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
같이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요즘 시대의 특징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은 오래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들고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3초가 지나면은 바로 행동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시간도 점점 짧아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조금 긴 것을 견뎌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더라도 긴 영상이 아니라 아주 짧은 영상, 요즘 말로 짤이라고 하는데요. 그 짧은 영상, 그 짧은 것만 골라서 흥미있게 보고 긴 것은 아예 볼 엄두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책을 못 읽습니다. 조금 긴 문장은 대충 읽고 아예 보지를 않고 무엇보다도 두꺼운 책은 아예 펼쳐보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책을 안 읽어서 요즘에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참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휘력을 이해하는 그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일전에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서울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한 카페에서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글을 올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장 속에서 이상한 거 전혀 없죠.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기 시작을 했죠. 아니, 심심한 사과라니 난 하나도 안 심심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이라니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무슨 심심한 사과? 이렇게 이와 같은 의미로 댓글을 달면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이죠. 지금 이 신세대가 심심한의 그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어느 학교에서 교수님이 금일까지 숙제를 제출을 하라고 오늘까지, 오늘이 아니라 금일까지 내지 않으면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라고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금요일까지 숙제를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금일이 금요일인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단어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흘을 4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흘에 사자가 있어서 4일인 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덟에, 아흘에, 열흘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까지는 알아요. 근데 나흘부터는 잘 모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흘이라고 하냐고 3일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기존 사람들은 기성세대는 한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왜 사흘이라고 하냐고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책을 읽지 않아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들이 생겼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죠. 오래 참아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랑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 속에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끝까지 참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인내, 견뎌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면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인내하라는 것에서 벗어나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단 참아라고 했으니까 입을 꾹 다물고 참으면은 바뀌어집니다.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오래 참으면은 결국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를 내기보다는 그 순간을 한번 참아보십시오. 그게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두 종류의 인내가 나옵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길이 참으라 헬라 단어가 마크로디미아인데요. 마크로디미아. 이 마크로스와 디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마크로스는 길다라는 뜻이고 디모스는 분노, 성냄을 말합니다. 길게 분노하고 길게 성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내고 성내는 것을 조정을 해서 분내지 않는 상태를 길게 유지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내고 화낼 만한 상황에서 그것을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조절을 해서 분내지 않는 상태를 길게 유지하라. 이것이 바로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욥의 인내를 말할 때에 사용된 단어는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참는다라고 의미가 있지만은 단어가 다릅니다. 이 휘포모네는 환경의 변화 가운데에서 변치 않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욥에게 엄청난 아픔이 닥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지만은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휘포모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환경에 휩쓸려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두 가지 인내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는 것과 또 농부가 열매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마크로디미아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을 성내는 것을 조절해서 분내지 않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고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깨뜨려버릴 수가 있고 가정도 깨뜨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인내가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농사를 이용해서 이 단어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농부가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빨리 모든 것을 다 해버리면은 그냥 벼는 다 죽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꾸준하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씨를 뿌려야 하고요. 모가 자라나면은 모내기를, 모를 뽑아서 모내기를 해야 되고 적절하게 물도 데워주고 또 적절하게 물도 빼주어야 하고 병충해도 관리를 해주어야 하고 잡초도 속아주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고 연거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오랜 시간 참고 노력하고 견뎌내어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내 분노를 조절하면서 기다려야 좋은 성도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것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나 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막 일을 저질러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견뎌내기 힘드셨죠. 그 어떻게 참고 어떻게 있나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에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놓으셨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솔직하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막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려와 보라고. 남은 구원하지만 너는 구원을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 번만 내려와 보면은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어떻게 다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조롱들을 다 참아내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셨다면은 어쩌면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은 당장 내려와서 평정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겨내셨던 방법이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신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엎드려서 간구할 때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인내는 휘포모넨이죠. 환경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열 남매를 두었죠. 얼마나 자녀들이 이쁘겠습니까? 10명의 자녀들. 이미 많이 장성을 한 자녀도 있고 어린 자녀도 있었을 텐데 이 자녀들도 많이 있었고 종들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이 무너지면서 그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다 죽음을 맞이했고 그 많았던 가축들은 다 도적들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겹쳐서 일어난 것이죠. 게다가 욥의 몸에는 욕창이 나서 막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기 시작을 해야 될 정도로 욕창이 온몸에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소에 잘 지냈던 사람들이 욥을 하나 둘 조롱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욥의 하인들도 욥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형제들도 떠나갔고 지인들이 다 등을 돌렸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할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그랬습니다. 죽으라고 하고는 떠나가 버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욥의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사건을 겪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욥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렸고 내 인생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내게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도 없고 재물도 없고 자녀들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도 욥의 아내의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럴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변함없이 그는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데 이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서 나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손을 놓아버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욥에 관한 기사를 기록을 하면서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이겨낼 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실을 다 회복을 시켜주시죠. 나중에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10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딸들은 세상의 어떤 여인들보다 아리따운 여인들로 자녀들 허락을 해주셨죠. 멀리 내다보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놓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내를 말씀을 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는 분노를 조절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인내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인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은 1년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데는 1년이 아니라 때로 10년, 때로 20년, 아니 때로 평생을 그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인내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그 과정에서 분노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참아야 합니다. 그래도 반드시 열매는 거두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형제이고 친구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관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를 구원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이야기를 해주며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영혼 구원에는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찔러보고 에이,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지내오면서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길 쉽지 않았었죠. 근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어제 있었던 가족이 내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은 뒤로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주였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인 가정에 23살 되는 여자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무덤에 따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유고를 안치를 바로 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유족을 보면서 달리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울다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의 따님이 32살 되는 따님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죽었는데 안타까운 건 전도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가족 구원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에 바로 해야 되는 거라고, 가족 구원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이태원 거리에서 149명이 압살을 당해서 그 비참한 뉴스가 나왔는데 다들 젊은이들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할로윈 데이 그 이상한 축제를 즐긴다고 수만 명이 거리에 모여서 압살을 당했죠. 기가 막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억지로 끌고 와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와보라 그랬습니다. 와보라. 와보라. 어쨌든 한번 끌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끌고 오는 게 좀 그렇다면 모시고 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못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힘을 내어서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내어야 합니다. 11월 20일 날 전도 축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의 우리 집사님 중에 그 남편이 그림 전시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자리에 없어요. 근데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남편분이 안 오시는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저도 왔으니까 선생님도 우리 교회로 한번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11월 20일 그날 무속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전도인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윤항열 감독이 오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줄 겁니다. 이번에 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저 뭐 그 시트콤 네. 초창기 때 뭐 LAR이랑 오박산의 사람들이 이런 시트콤도 했었고
아 맞아요.
네, 뭐 꾸러기 카메라 이런 예능도 했었고
네.
좋은 세상 만들기
좋은 세상
예, 예, 최초로 야외로 로케이션하는 네, 네.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고 네. 슈퍼처부부라고 꽁토
예, 예.
네, 웃으며 삽시다 이런 코미디 하고 그랬습니다.
네, 좋은 세상 만들기 뭔지 모르시죠? 이게 네.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서 이렇게 막 문제 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엉뚱한 대답하고 막 그러는. 굉장히 재밌어요.
굴자였고요.
네.
그 다음에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 일,
네.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지나가던 방송국 PD,
네.
내가 이렇게 보면 좀 근심에 차 있다. 딱 이러면, 혹시 집에 뭐 안 좋은 일 있냐? 내가 뭐 병이냐? 그러면 병 고치는 무당 소개시켜줄게. 사업 문제냐? 사업 도깨비 신들림 무당 소개시켜줄게. 이러던 사람이었거든요.
진짜요?
PD들, SBS PD들 많이 제가 부탁의 한 장본인입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자, 그러던 분이.
제가 그 무속인들이 차려준 그 네. 사무실 옆에 성형외과가 있었는데요.
예.
네.
거기 부원장님이
네.
오며 가며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한 표정으로 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소리를 하시는데.
오.
그분이?
네, 그분이 근데 이쁘장하게 생기셨어요. 아. 그리고 성형외과 부원장님이신데.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나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오신 거예요. 차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카페 앞에 나와 서 계세요. 그러시더니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죄송한데 신갈에 있는 이제 목사님 되실 분인데 강도사님이신데 네, 연세가 네. 많으시고
네.
기도 많이 하신 그리고 그 사모님이랑 같이
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신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대요.
예.
차를 한잔 같이 하시세요. 근데 제가 또 어른이 여기까지 저를 보러 왔다니까 거절은 못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네. 또 불자들은 기도 누가 해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아니, 예, 맞아요.
나를 위해서 네. 그냥.
예, 그래서 아니 카페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강도사님이랑 사모님 네. 만났는데 제가 이제 무당들이 차려준 명함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유머러스라는 회사인데. 명함을 딱 보더니 이 강도사님이 그러세요.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말이나 돼요? 그 당시에서 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무당도 아니고 무슨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빨리 기도하시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입이 크게?
그리고 안 다쳐요, 갑자기.
기도하시는데?
네, 기도, 같이 따라 기도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그 약수동에 살았는데 신문을 돌렸거든요.
네.
집이 이제 그 여유롭지 못해서. 네. 근데 이제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이제 교복이 젖었어요. 네. 신발도 이제 물이 들어오고 그래, 발도 시렵고. 그래서 제가 몸을 녹이려고 두리번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 보여요. 네. 그래서 딱 들어간 것이 지금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입니다. 그때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몸을 녹이려고 들어간 게 이제 새벽 예배였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예.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이렇게 슬퍼요 나는? 그게 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이제 한 건데 30몇 년 지난 그날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의 마지막 기도로 한다. 나의 아들아. 그러고 빛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밝아지면서 밝아지면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말씀 아닌 말씀이 들려요. 예.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눈물콧물 나오고 그 앞에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엉엉 울면서 내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다 구경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면요, 달달한 참외를 먹으면 달잖아요. 예. 그 단맛 같은 거. 그리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이제 나갔는데 그런 마음의 평강을 딱 주니까 이걸 누구한테 전하고 싶냐면 집사람과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예, 예.
본능적으로. 예.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굿하고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잘못된 길로 내몰았구나. 그래서 달려갔어요 집으로. 집으로 달려갔는데 나무나 꽃 같은 게 이렇게 막 우리 전문용어로 따지면 비크로저우로 된다 그럴까? 이렇게 막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평화스러운 거예요.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저희 장모님의 SGI 남녀호랑계교 한국지부 부회장이셨고요. 저희 집사람은 SGI에서 만든 창가대학, 일본에 있는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뭐 온 집안 벽이 다 부적이고요. 네. 다 주술이고 다 그렇거든요. 네. 여보 이거 다 태우십시다. 네. 내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힐끗 노려봤던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뭐가 씌워서 들어왔군요. 이렇게 봤던 그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우리는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영혼 구원의 그 기도가 매일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열매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 축제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련의 삶이 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인내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